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토가 넓어졌고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영토가 넓어지고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나라가 되는 충분한 조건을 이스라엘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 되고 그가 그 지역을 넘어서 영향력을 키워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차가 굉장히 큽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칼, 창, 병거, 또 청동으로 만든 투구, 비늘 갑옷, 또 군인을 보호하는 방패 이런 무기들을 스스로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쟁기나 사비나 도끼들의 날이 무뎌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짊어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보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울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물맷돌, 막대기 들고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드시는 그 안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가 올라가리이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붙여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전쟁한 후에 지명될 이름을 사무엘하 저자가 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알브리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원어의 뜻은 물이 휩쓸어 내려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니까 블레셋은 대항하기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물에 휩쓸려 내려가듯이 쓸려 내려가 패배하고 맙니다. 그 후에야 바알브리심이라고 다윗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전에 사무엘하 저자가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약간의 스포를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놀래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우상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이 우상은 이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우상입니다. 그런데 패배하니까 너무 놀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저는 오버랩되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가 제사장일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벌였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이유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자신만만하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런데도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일로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다윗의 때에 와서 맞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린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깊은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열을 정비한 블레셋이 두 번째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숨어 들어가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대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풀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어떤 학자들은 이 나뭇잎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라고 풀고 있고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르는 소리라고 이 말씀을 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대단히 이번에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공격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소리를 들은 후에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를 치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적들이 완벽한 우리 공격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면 적들을 다 쉽게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지금 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동굴에 홀로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 자락만 베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부하 군인들 앞에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에 우리는 실패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때의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해변에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전율을 갖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해서 용기를 내고 싸워야 하는데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느라고 초조해진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백성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아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자기가 안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이 백성이 흩어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백성이 흩어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진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거칠애로 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비해 다윗이 지닌 신앙의 무게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기다리는 그의 담력의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 또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치고 나가셔서 본인이 위험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군인들을 다 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 입성하듯이 편안하게 승리만 쟁취하게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공격해라. 공격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심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여 오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너희 앞서 먼저 가셔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칼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없는 용기 다 끄집어내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앞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셔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자가 더 많게 하시기도 하고 해와 달을 멈추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 같은 초월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앞서 나아가신다고 하시는가? 답은 이겁니다. 담대하게 나가 싸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보고 확인하고 도망가지 않을 이유, 숨지 않을 이유,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앞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개입하여서 내가 싸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쟁취하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승리로 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얻은 승리는 자기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게 된 승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들이야 때로 선택을 잘 하지 못해도 크게 염려가 되지 않지만 내 삶에 큰 변수가 될 만한 중요한 일이라든지 이번에 안 되면 상황이 참 어려워지는 중차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잘못 결정할까 봐. 내 선택이 잘못된 큰 어려운 파장을 불러올지 몰라 두렵습니다. 제가 요즘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본 관람객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은 장항준 감독님이 그 영화 전과 후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극 영화의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사극 영화를 찍어서 극장가에서 흥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수락을 하고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해서 내용을 좀 바꾸어서 영화를 다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자기가 만든 영화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여지까지 했던 영화처럼 망하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염려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좀 홍보하기 위한 자리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영화가 1,000만을 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자신이 없는 영화니까 공약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했죠. 핸드폰 번호를 바꾸겠다. 이름을 바꾸겠다. 성형을 하겠다. 요트를 사서 파티를 하겠다.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공약을 했는가 하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마음 놓고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800만, 900만 막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 감독 자신이 큰일이 난 거죠. 이 장항준 감독을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고 유쾌한 사람인데 공약을 했고 했으니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꺼내놓은 말이 누가 약속을 다 지키고 삽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케이스는 잘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어려운 정황에서 하나님의 앞서 나아가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말씀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증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또 밀려서 할 수 없이 했던 일인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또 밀려서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는 고백이 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 사실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짚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새로운 수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여부수 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입지는 그 가운데 끼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그 영향을 커져 나가게 하면 당연히 블레셋과 여부스는 협공을 해서 다윗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컸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재건을 견고하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거의 서쪽으로 30km 이상 밀어낸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되찾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언약궤가 있는 기란 여아림까지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 다윗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이 전쟁에 집중해서 싸우는 것밖에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어날 그 뒤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선하게 이 안에서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원하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명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일을 하나님 편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다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히 이루어내신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 담아내는 일을 하나님이 이때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가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삶에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입장과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생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입장이 내 생애라는 것.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되묻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애에 지금 앞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먼저 나아가셔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먼저 나아가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생애를 은혜의 자리로 만드시는 것 내가 믿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리 지키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리고 떨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심을 견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는 두려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자리에서도 평안을 느끼며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이 믿음 있는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 버리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외면하지 아니하니, 담대하게 내 앞에 서서 전쟁을 하는 그 자리에 뛰어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내시는 그 일에 증언자가 될 겁니다. 증언자가 되어서 영광과 승리의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고 너희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주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담대하게 칼을 차고 나아가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신 자리이고 먼저 나가셔서 싸우시는 자리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는 삶으로 바꾸어내시고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승리의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은혜가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은혜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의 찬송으로 증언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